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죠. 사기성 이메일에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 링크에 무심코 클릭하면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면 가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웹 주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2,3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약 39권, 유대인들 24권이라고 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 성경, Holy Scripture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잘 안 쓰지만 한국 가면 들을 수 있는 단어 정품, 정품 정자를 경자 앞에 붙이면 정경이 됩니다. 진정한, 믿을만 하고 가짜가 아닌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정품인 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옛날 정품 성경, 정경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How the Bible became the Bible. 개별 책들이 어떻게 정품 성경이 되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어떤 책은 허용이 되고 어떤 책은 정경에서 탈락되었다는데 무슨 기준일까요? 당시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와 증거로 추정은 가능합니다.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잣대입니다. 한국에서 흔하게 자라는 대나무, 거기에다가 눈금을 새겨 길이를 재는 잣대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는 갈대로 만든 잣대를 썼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라면 케임, 지팡이로 만든 잣대를 썼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캐논이 그 뜻입니다. 책을 모아서 전집을 만들 때 기준 캐논에 따라 전집 수록 자격 요건에 맞으면 됩니다. 우리 성경 속 39권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록된 겁니다. 받을 숫자이죠. 정경 캐논으로 되었다는 말은 정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입니다. 정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정품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anonization. 왜 그리 중요한가요?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그 작업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멸망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에 망한 백성에게 사라진 성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아무 말이나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의 회복,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해주는 말씀이라야 정품 성경, 정경이 된다는 내용이 오늘 메시지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1월달부터 지금까지 신명기에서부터 공부하여 지난주까지 선지서를 공부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정품 성경인 정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끔찍했던 이 참상, 모든 것이 끝난 건가? 아니죠.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포로들은 그 이유를 치열하게 추적했을 거 아닙니까? 신명기적 세계관을 뒤집는 선지자들의 생각이 여기저기서 나오네?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범죄 응징론을 확인했습니다. 유다 공동체 전체는 우상 숭배제로 망하더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망한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실행된 것뿐이로구나 라는 교훈을 받은 겁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 벌 받는 것은 신명기적 세계관에 따르면 마땅하더라는 인식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보았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란의 원인은 우상 숭배요, 재난의 원천이 시온의 부패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그 죄질이 소돔의 죄악보다 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둔다? 반문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더라는 해석은 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패한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은 시온성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때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시온성 사람들은 가짜의 끝까지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짜, 거짓의 도시를 떠나십니다. 시온을 포기하신 거죠. 부산의 부전시장 할머니가 좌판을 열고 쑥과 냉이를 팔아 한 푼 두 푼 저축했더니 엘리트라고 하는 탐욕의 금융가들, 사악한 조직 검찰이 저축은행을 말아먹고 파산시켰다고 합니다.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부전시장 할머니가 혼절하지 않았겠어요? 부산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부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성역화를 주장할 때입니다. 부전시장 할머니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도시 부산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시온성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 지도층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 맘대로 해석합니다. 교회의 부패를 교묘하게 감추는 수작이죠. 부산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시온은 안전하다. 안 망한다. 도시가 앓고 있는 속내를 왜곡하는 거죠. 더러운 것을 감춰놓고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누룩을 치워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교절 축제가 될 것 아닙니까? 부패를 감춘다고 시온이 성역화되지 않습니다. 한 도시를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운동은 기만이요 속임수입니다. 성역화라는 말은 달콤하죠.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차단시키고 마비시킵니다. 비판자들이 나서지만 그들을 악마화하는 쫄개들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시온, 파괴된 성전,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파괴된 성전을 대체할 다른 무엇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문서입니다. 책입니다. 두루마리입니다. 부끄러웠던 과거 역사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담길 내용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왜 다윗을 고발하고 시온을 고발하는 문서가 남아 있을까요? 다윗을 성군으로 추앙해야겠지만 오류가 없는 왕으로만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밧세바를 강탈하는 사악한 짓을 고발하는 보고서 사무엘서를 남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경화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적 세계관을 뒤집는 두 번째 생각, 개별 책임론을 주장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집단 책임론에 대해 누군가 항변했습니다. 에스겔입니다. 고난이란 각자 개인의 죄로 인해 받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집단적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오직 죄짓는 본인에게만 그 책임을 추궁하실 거야 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출애굽기적 세계관인 집단 책임론을 너무나 잘 아는 포로사회 공동체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 샴마를 외쳐드렸습니다. 비록 망하고 우리의 포로생활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임을 피력한 것입니다. 멸망에 대한 에스겔식 반응이죠. 인간 자체가 개조될 거라는 비전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필요했을까? 이 질문 역시 정품 성경, 정경화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세계관을 뒤집는 세 번째 생각, 미션 도구론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후반부를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고난받는 종, 그 종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죄값 때문에 형벌을 두 배나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형벌이 헛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오히려 구원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될 거랍니다. 이것을 비유로 전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환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어떤 역할, 미션이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란과 재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요, 목적이 있는 고통이요, 필요한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이스라엘은 깨끗해야 합니다.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세계사의 새로운 역할을 선도하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과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포로 생활 중인 유대인들의 자의식이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중개할 이스라엘의 헌신, 상상이 되세요? 이게 포로 생활 중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 새롭습니다. 아니 좀 다릅니다. 다른 장소, 다른 시대, 다른 강조점입니다. 뭡니까? 다른 소리라고 하나님의 바이블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정경화 작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정경과 성경은 같습니다. 정경이 성경이고 성경이 정경입니다. 성경은 정경이니까 진리에 일관적이어야 한다.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여야 한다. 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정경이 뭔지 몰라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라는 개념은 헬라 철학이에요. 근대 서양 철학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생각을 소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사회에서 정경으로 집대성한 바이블, 성경은 철학적 진리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철학적 진리를 위해 쌓은 기록도 아닙니다. 다만 지혜자, 선지자, 필사자, 선견자들의 최선의 작품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할까 고민한 작품이 선지서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애가, 아가서 같은 책들입니다. 그 선지자, 시인, 작가들의 해석과 반응이 날카롭지 않겠습니까? 그 깨달음과 통찰력은 선지자마다, 작가마다, 시인마다 좀 다릅니다. 아니, 서로 모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뭐 배타적이거나 독단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메시지와 에스겔 메시지가 다르다고 바이블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해력이 우리가 좀 떨어져서 문제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들, 딸들을 포기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꼭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만 있는 게 아니죠? 시가서, 지혜서 혹은 뭐 묵시록이 나와서 하나님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해드렸습니다. 뭡니까? 성문서, Holy Writings라는 케투빔이 그것입니다. 시, 노래, 지혜, 경구, 잠언이죠. 묵시, 장르가 다양해요. 일부 포로 이전 작품도 있지만 주로 포로 후기 책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게 된 책입니다. 어렵게 표현하자면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예배와 모임에 인용되는 권위를 부여받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은 파장에 따라 무지개 색으로 분광 스펙트럼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안 보이던 빛 속에 색깔이 다양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가서, 지혜서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역사의 보랏빛 혹은 초록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케투빔 성문서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 애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토해내는 슬픔과 탄식의 노래입니다.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항복합니다. 돌아갈게요. 날 새롭게 좀 해주세요. 기원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문헌들은 예루살렘 함락이 남긴 도전을 시가서 지혜서를 집대성할 때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경의 자격을 얻은 책들이 지금의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애가 등입니다. 다음에 욥기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지혜 문학이라는 욥기서가 언제적 책이냐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주 오래된 책 같은데 그 책의 최종 편집본은 포로 후기라고 해요. 그렇다면 포로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자료라는 말이고 그렇다면 욥기는 나라 멸망에 대한 반응으로서 지혜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닌 듯 하죠. 시대적으로 유다 멸망 훨씬 이전 책이니까. 그렇지만 욥기의 내용은 고난의 이유에 대한 실험입니다. 포로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품 성경, 정경화 작업이 뭔지 어렴풋이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경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자고 제안합니다. 예전의 학자들은 고전이나 성경을 읽을 때 오리지널이 뭐냐에 집착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독서하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손에 있는 정품 성경, 정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런 질문을 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이 집대성 될 때에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회의 고민을 담기 위해 책을 편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불의하게 취한 역사는 옛날입니다. 그러나 포로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의 시각에서 그 스토리가 갖는 의미는 심오하겠죠. 밧세바 사건 후 수백 년 세월도 흘렀고 무엇보다 포로들은 이라크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뿔뿔이 흩어져 살더라는 팩트는 알아야 합니다. 각각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다른 시대에 살다 보니까 현재의 고민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것은 모른 척하고 그저 다윗 밧세바 사건의 오리지널에만 매달려서 주로 도덕적 이슈만 가지고 교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포로 생활 중 유대인들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되씹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의 비참한 삶과 어떤 관계가 있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아,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을 어긴 거고 그 작은 물결이 400년 후 쓰나미가 되어 우리를 덮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기록으로 남겨야죠. 사무엘 하 스토리를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품 성경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경화 과정입니다. 남겨서 후대에 전해야 할 메시지에 합당한 편집 결정은 포로들이 하는 거예요. 낱개의 책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고 우리 후손을 위해 남기는 훌륭한 문서가 될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책들을 집대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세대 포로들 혹은 고통당하는 후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경 혹은 성경의 최종 필사본 시점과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판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수중의 최종본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이전 사건 사고에 참신하고 색다른 의미를 부각하면서 정품 성경으로 채택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품 성경들은 결국 포로 후기 백성 후손들을 위한 책이죠. 동시에 정품 성경을 프리즘처럼 사용해서 옛날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며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욥기나 예레미야, 애가, 시편들을 보면 주로 고난과 고통을 파헤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맛배기가 바로 지난주일의 설교 하박국이었고 그의 고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속에 펀더멘탈한 율법, 신학에 감히 도전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사로 통해 제기되는 바로 그 질문을 포로 후기 세대들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모색하는 공동체,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포로 후기 공동체 관점에서 애가와 아가스가 정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아가스는 에로틱 송이에요. 하나님 언급도 없어요. 그래서 정품이 아닌 듯해요. 아닙니다. 이미 정품, 성경, 정경 도장을 받았어요. 에로틱 스토리 속에서도 나라의 폐망에 대한 반응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가서 속의 에로틱 행위를 따지고 외설을 따질 게 아닙니다. 왜 포로 후손들에게 정품 성경이 되었는가 따지면서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에가스를 저희에게 주신 것은 알겠으나 아가스를 허락하여 주신 뜻은 저들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염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그 상황과 정황과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